하나님께서 유다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에서 보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은 북쪽을 이야기하고 그냥 한 성읍을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상태를 드러내셨는데 그 유다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저버린 국가의 상태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호소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 이러면 매맞는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던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러면 내가 이제 행동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이에요. 야단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단을 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구속을 받는 무리가 있고 멸망을 받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멸망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구속과 멸망의 이 대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거고요. 오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같이 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24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대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앞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의 상태,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험악한 단어를 한번 쓴다면 죄송해요. 까발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죄악. 국가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까발리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니네 예배 드리러 온다고? 이제 그만 좀 알아. 나 질렸다. 예배 안 받겠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다 나라, 그리고 특별히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 수도와 같은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공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겉으로는 예배 드린다, 겉으로는 짐승 갖고 와서 제사 드린다, 겉으로는 뭐 심지어 기도도 한다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예 안 들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래, 됐어. 이제 아예 끝장내자. 끝장내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실 것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의도가 굉장히 강하세요. 의지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 이방 나라가 저기 망하고 하는 거 봤지? 내가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봤지? 너희들 어쩌면 더 심하게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심판 안 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세요. 야단 치세요. 야단을 치시는데 차이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으로 가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조금 잘못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 조금 고쳐갖고 또 다시 데리고 가실 테니까. 근데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소위 말하는 잔머리를 써가면서 회개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회개했는데 또 짓거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놓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호한 마음이 오늘 성경에 충분히 담겨져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했지만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이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declare 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쭉 하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먼저 나와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앞에 한꺼번에 나오면 무언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말고 이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he Lord declares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동정 어린 마음 요만큼도 없이 아주 조금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아주 냉혈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냉혈 인간의 모습으로 끝장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동정심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이고요. 2부 예배도 여러분들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가 속색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어지면 아, 오늘도 안 들어왔네, 이 녀석이. 근데 밤 12시, 1시 돼가지고 전화가 따르릉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그런 마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이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렇게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그 안 좋은 그룹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훔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달래고 얼래고 뭐 야단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가져요? 야, 이제 그만하자. 때려치자. 너 족보에서 빼. 주민등록, 아니 주민등록증이란다. 우리 한국처럼 얘기해. 아예 빼 그냥. 호적에서 빼. 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말은 정말 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끝내자라고 하는 마음에는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했던 이 말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을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 두 번째는 전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능자,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주라고 하는 것과 만군의 여호와, 앞에 자막을 했는데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주는 L만 대문자고 ORD가 소문자예요. 그냥 Lord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 단어가 다 대문자예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주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뜻이고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호와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 이 절대적인 주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야단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여기서 깜짝 퀴즈.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 하나를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사람의 본래 이름이 뭐죠? 야곱이에요. 딩동댕동. 상품은 없습니다.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얍복강가입니다. 얍복강가에 있는데 강 건너편에는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신하들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을 다 칼을 차고 지금 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는 야곱은 아내도 보냈고 처자도 보냈고 종들도 보냈고 뭐 물건도 형한테 잘 보이게 해서 다 보냈지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풍감가를 거닐고 있다가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강을 건너갔어요. 근데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이삭도 물 때문에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라고 그러면서 뺏어가고, 또 옮겨가서 우물 파면 또 와서 뺏어가고, 근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요. 맨 마지막에서는 드디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바로왕의 눈에 들었어요. 근데 바로왕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세 사람을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족장인데, 이 족장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족장 시대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를 정리해 볼게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개를 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24절 중간쯤에 보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다. 즉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얘기하죠. 야, 차라리 너안 보는 게 낫겠다. 안 보고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국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자꾸 사고를 치니까 정신을 좀 차리라고 미국을 좀 보냈으면, 뭐 삼촌네 집에 가서, 고모네 집에 가서 있으면 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서 미국을 보낸다는 거예요. 작년 하반기 동안에 저도 아는 사람이 LA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조카가 왔는데 이 조카가 많이 사고를 쳐서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좀 데리고 있으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면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그냥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 빨리 그냥 돌려보내라. 부모가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해결 못한다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안 보면 좀 편하니까. 안 보면 좀 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로 넘겨주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 사람들이 허구한 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거기다 쓰고 이놈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매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식이 매일 사고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다리 몽둥이를 빈지서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다가 계속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That's it. 이거 끝내자. 내가 다 내려놓겠다. 내가 너희들을 끝장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나는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죄를 지은 거예요. 혹 우리가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니? 너 언제까지 그럴 건데?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시는데 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끝내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내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요 정도 죄는 져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누가 힘들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국의 신천지를 놓고 뭐 시간마다 나와요. 언론이 그래 나와요. 근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이 힘들어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신천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교회가 힘들어하고 썩어져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데 서로 잘났다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 지경이 됐는데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데 교회는 막상 회개하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막상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만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힘들면, 교계의 영적인 세계가, 교계가 힘들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모르는 채 하자 그러면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는데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세요. 다시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대가를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런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놓고 보면 이게 회개한다고 그냥 지나갈 일입니까? 아니에요. 법정이 가야 돼요. 고소가 당했다면 형사법으로 우리 가야 돼요. 거기서 뭐 집행유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형량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았어요. 예, 분명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아픔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손길, 진노의 손 아래 있어요. 그때 설령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죄송해요, 25절이에요. 2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손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손을 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손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손을 놓고 이러고 있다가 너무너무 죄를 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왼쪽으로 돌리는지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성경에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가만히 있던 하나님이 올려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몸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손을 돌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손을 돌리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손, 복과 생명의 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느 손일 것 같으세요? 저주, 화, 아니요, 회복이에요. 회복시키시겠다고 손을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시겠다고 손을 돌렸는데 손을 돌려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찌꺼기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찌꺼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그 은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그 재련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은이 있는데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은을 정결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광로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찌꺼기와 같은 곳에 그냥 뒤섞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돌리셔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같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같아요. 근데 용광로에다가 딱 넣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찌꺼기는 버리고 은만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은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부패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전체 성을 번쩍 들어가고 하나님의 용광로, 그 얼마나 클까? 그 하나님의 용광로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질 거 아니에요. 그 녹아지는 과정이 심판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야 은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아픔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납작하게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찌꺼기뿐만 아니라 혼잡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혼잡물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엉켜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있는 것에 순수한 은을 거저버내려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기도 하지만 붙어있는 잘못된 것을 깎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치석이 뭔지 아시죠? 이에 붙어있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국어 공부합시다. 순수 우리말 공부합니다. 사람의 이는 이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빨이 너무 아파요 이런 얘기인지 하지 마세요. 사람의 이는 이예요. 아니면 조금 더 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불편하면 치아라고 쓰십시오. 이빨은 짐승들의 이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빨 갖고 계십니까? 이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치석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가든 뭐 클리닝을 하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가든 그렇게 가면 치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이를 잘 닦아도 있는 거예요. 그럼 치석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의사가, 치과 의사가, 어휴, 치석이 이렇게 예쁘게 붙어 있네요. 든든해지실 거예요. 그럽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깎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깎아낼 때에 그냥, 뭐, 이 별소리 달해가면서 그냥 찌릿찌릿해가면서 그거 다 깎아내잖아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치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치염이 생기고, 치염이 오래 생기게 되면 그냥 내버려두면 신경을 다치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 아프고, 그 일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어떤 글에서는 그렇게 돼 있네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치석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 붙어져 있는 필요 없는 더러운 것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손을 들어서 그것을 깎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치석을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든 뭐 이렇게 깎아낼 때 찌릿찌릿하고 그러잖아요. 그 아픔을 우리는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깎아내기 위해서, 녹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설령 영원한 심판이든 어떤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래서 26절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6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모사를 본래와 같이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있었던 이때 시대에 처음과 같이 해서 처음은 어딜까요? 본래와 같이 해서의 본래는 어디일까요?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이사야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 그래도 한두 명은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숨어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가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던 옛날의 모습이 있어요. 물론 그때 그들이 살지는 않았어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한테서 듣고 할아버지한테서 들었던 그 옛날에 그래도 공의가 선포되어졌던 그때 당시의 모습, 대표적으로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졌고 다윗도 물론 잘못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했던 그 시대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때 당시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때 당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본래와 같이,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 안에서의 문맥은 이사야가 있었던,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유다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서 앞으로 오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본래와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시간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면 어느 나라인가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바로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셨던 그 모습을 그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회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I will restore.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아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I will do it.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국가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를 향한 심판의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지금 겪고 있는 아픔들, 어떤 고통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돈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친구들과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게 되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의리로 대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베풀 때에 내 뜻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